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월 23일 일요일, 쉼의 장소로서의 땅. 창세기 15장 13에서 2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그 계획에는 바로가 금지했던 안식일의 쉼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셨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알릴 수 있는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다. 마치 창조의 때의 안식일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자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이었다. 신명기 12장 1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쉼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몰아냈을 때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장소를 보여주실 것이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과 신명기 5장 12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안식일의 쉼은 어떤 두 가지를 기념하는 날이며 그 둘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의 안식일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연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과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의 기념일로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창조와 구원 두 가지 모두가 안식일 계명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쉼을 통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안식일 준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강력한 표시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며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을 알리도록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 묵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적용.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날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 한 주일간 그대의 삶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빛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음. 처음으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친척들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준 허락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허락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큰 국가의 건설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로 더불어 맺으신 언약에는 세계의 만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지자 왕 368.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인정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속에 빠져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갈라디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또 여러 동역자들이 경험했던 그 선교의 기적들이 오늘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만난 또 한 사람의 주님의 동역자를 저희들 만나겠습니다. 말씀에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부터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효율적인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1차 선교여행 그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고니온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또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도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곳 루스드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면서 이 청년의 마음은 이전에 없었던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적에는 이 극적인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202페이지입니다.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결합되었고 그래서 그는 길이 열리는 대로 사도를 도와 그의 수고를 분담하기를 갈망하였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또 선교사로서 선교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간략하게 두 절에 걸쳐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다문화 가정에서 디모데가 태어난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동역자라고 로마서 16장에 소개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 여자라는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디모데 후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며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진실한 믿음, 그렇게 건강한 믿음을 디모데가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또 주변의 환경도 그리 녹록치 않은 그 타지에 살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가족의 신앙이 오늘 디모데를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적에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가 가정생활을 통해 보았던 경건은 건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경건한 여인들이 디모데를 지도한 규칙이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서 받은 교훈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이 순결하고 그를 둘러싼 악한 가마에 물들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가정교사들은 그를 책임을 맡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였다. 사도행적 20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환경이 악한 환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거짓 없는 신앙, 진실한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바빠지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어느 순간부터 제3자, 제4자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공교육도 모자라서 사교육까지. 정말 요즘 자녀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제가 EBS의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초등학생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해 놓은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면 학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학교 정문 앞에서 엄마는 대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차에 태우고 그 차 안에서 김밥이건 샌드위치건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게 하고 또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 끼니를 때우면서 차 안에 이동하면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헬리콥터 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아무리 공교육과 사교육이 훌륭하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채워줘야 할 몫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요즘의 신앙도 주일학교의 교사에게 맡긴다라고 합니다. 신앙교육마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지에서 외국에서 반은 유대인이요 반은 헬라인으로 살아가면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그 문화와 철학 속에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양육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1893년 윌리엄스 목사와 찰스 틸만 목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세계 그리스도인 사역자 대회에서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6,000명의 청중 앞에서 말씀과 찬양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윌리엄스 목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 내용과 맞는 찬송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찬송가를 뒤져봐도 자신이 생각하는 찬송과 맞는 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리더인 틸만 목사에게 성경과 어울리는 오늘 내가 설교할 이 성경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찬송가를 한 곡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틸만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 시에 곡을 붙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윌리엄스 목사는 자신이 평생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바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낡은 성경책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제목을 써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해서 생긴 가사가, 탄생한 가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 237장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미가입니다. 이 가사에 바로 틸만 목사가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가 237장이 된 것입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2세대, 3세대 우리가 직접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죠.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단순히 칭찬받은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잠깐 엄마 따라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기억절도 잘 암송하고 또 방학이 되면 성경학교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어릴 적 추억과도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디모데는 어릴 적 신앙을 바탕으로 여전히 청년이 되어서도 또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느 한 시절 과거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일관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지은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그릿이라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릿은 한마디로 열정과 결합된 끈기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첫 장에 보면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는 해마다 1만 4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서류 심사, 또 학교 성적, 체력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 2,500명 정도만 간신히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500명이 다 사간생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인 1,200명 정도만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렵게 입학한 생도들이 그 중에 20%는 중도에 탈락, 포기하고 맙니다. 중퇴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퇴하는 생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1학년을 시작한 첫 여름방학 때 거의 대부분 중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입학한 정말 미국의 최고의 인재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교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생도들의 모든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성적, 운동 실력, 재능, 뭐 IQ 등등 모든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적과 탈락하는 생도들과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도들의 운동신경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도들의 가정 경제력 또는 고등학교 성적 이런 것들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훈련 도중에 포기하는 생도들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성적이 낮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의 부족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그 어려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는 생도들에게는 열정과 진념이 있는 끈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자는 그릿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꾸준히 일관되게 주변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지속적이고 지치지 않는 그런 그릿과도 같은 신앙의 믿음의 그릿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계속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에게 어릴 때부터 배운 그 거짓 없는 믿음, 신앙의 그릿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디모데의 가정은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학군이 좋지 않은 어쩌면 상당히 공부하기 힘든 지역에서 그것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또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디모데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삐뚤어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그의 신앙도 성숙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그릿이 아닐까요? 이런 믿음의 그릿, 신앙의 그릿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처럼 일관되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끈기, 믿음의 열정, 믿음의 투지, 바로 믿음의 그릿을 가진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칭찬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꿈꿉시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늘의 성공을 꿈꿉시다. 세상에서는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이룬 출세를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입신 양명을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릅니다. 하늘의 성공은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무엇으로 칭찬받았습니까? 그가 재테크를 잘해서 칭찬받았습니까? 출세해서 칭찬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그 디모데가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굽히지 않고 지켰던 그 불굴의 믿음이 그의 칭찬할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동역자로 부르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동역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만난 디모데가 됩시다. 내가 먼저 신앙의 그릿, 믿음의 그릿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정, 그 믿음의 정신, 그 믿음의 신앙의 그릿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2세대, 3세대, 4세대,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수해서 우리 모든 한국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동역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연합 배성경 연구소장 연봉연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와 감동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하신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대속죄일 의식과 그 의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옹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부와 또 그분의 품성, 또 그분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행위를 옹호하는 것의 그 의미와 또 그 성소의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중 내내 성소로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매일의 봉사, 성소 봉사에서는 죄인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그 용서받은 죄는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매일의 제사 제도에서는 다시 말하면 정결케 되는 쪽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그 속죄의 마지막 국면을 말해주는데요. 이 대속죄일의 속죄의 국면에서는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제사에서는 죄인이 정결케 되고 또 대속죄일의 연례 의식에서는 성소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밝힌 대로 여러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옹호되며 그분이 죄 있는 백성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생긴 그 사법적인 하나님의 책임에서 하나님이 벗어나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런 일은 일반 법정에서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에 일어나는 그 심판적인 행위는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법정의 행위와 다릅니다. 재판관이 의롭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연중 내내 그리고 대속죄에 드려진 희생 제물들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용서하셔서 의롭게 하실 때 또 그분도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가 정말 정당하고 옳은지 그것이 밝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옹호되어야 되고 그 용서하심이 말하자면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용서를 경험한 후에도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 그분이 공정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으로 계속하여 그들의 신뢰를 나타내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시킬 것인가? 이것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용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그 용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그들의 신실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자들을 참으로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그들의 구원을 확증한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자신이 옹호를 받는 마지막 시대 심판, 다시 말하면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니엘 8장과 7장에서 두 국면으로 제시된 재림전에 있을 성서 정결과 심판의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속죄의 두 국면을 통해서 정결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자비를 함께 죄인들에게 또 우주 앞에 드러내고 제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성소의 정결과 심판과 또 죄인을 용서하심과 또 영원히 용서를 확증하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당신의 품성의 두 국면인 자비와 공의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시면서 그 품성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니츠다크라는 문자적으로 그러므로 영어로 justified, vindicated, 정당화되다, 의롭게 되다, 옹호되다 또는 정결케 되다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레위기 16장이나 기타 대속죄를 말하는 구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니츠다크라는 말과 타헤르, 정결케다는 말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욥기 4장 17절도 그런 얘기를 시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그 사건은 성소 정결의 사건은 하늘 성소 정결의 사건은 고대 대속죄를 가리키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라는 심판적 국면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의 죄에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백성을 옹호하는 점에서 볼 때 구속사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또 정결케 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이 죄인을 의롭게 하심과 용서하심과 또 그분의 정부가 온 우주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성소 정결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림전 심판 성소 정결은 그분의 모든 심판과 구원이 정당함을 우주 앞에서 입증하고 그의 품성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지난 시간에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의 의미를 보충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과 관련된 연속적인 질문인데요.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는 문자적인 2300일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예언은 1년 1일 1일 원칙에 따라서 2300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2300주야를 문자적인 2300 날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림교인들은 이 날이 상징적이고 따라서 예언에서 1일 1년 원칙에 따라서 2300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을까요? 그 증거나 근거가 무엇일까요? 먼저 다니엘 8장 14절 이상은 다니엘서에서 제시된 긴 상징적 예언의 부분의 절정을 이루는 결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중에서 다니엘은 수산성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이상을 보았는데 숫양이 숫염소에게 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상징이 다시 20절에서 해석이 되는데요. 숫양은 분명하게 메대파사를 대표하고 숫염소는 그 눈 사이에 긴 뿔이 있는데 그 뿔로 상징된 알렉산드로스의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숫염소의 세력이 극에 달할 때 그 염소의 현지한 뿔, 즉 알렉산드가 죽고 그 자리에서 네 다른 뿔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네 다른 뿔은 알렉산드의 네 장군이 헬라 나라를 네 나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작은 뿔이 매우 커져 매우 활발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미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세력이 강대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힘이 하늘까지 미쳐가지고 하늘 군대에 며칠 땅에 던지고 군대의 그 주제만큼 높아지려 하며 또 그에게서 매일 드리는 어떤 의식, 매일 드리는 어떤 봉사를 지하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용어들은 그 자체가 매우 상징적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을 그 네 뿔 중에 하나인 셀리쿠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보는데요. 그러나 역사에 의하면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서 메데바사와 헬라를 뒤따라 나타난 세력은 노마였지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매우 미미한 왕이었고요. 로마에 복속된 왕이었습니다. 먼저는 제국 로마가 오고 그런 다음 종교적 교황 로마가 나왔습니다.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로마를 상징해야 한다는 것은 본문 자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죠. 숫양, 메데파사, 숫양이 스스로 강대하더라, become great라고 말하는데요. 숫염소의 헬라나라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갔다, the grew very great,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뿔은 더 강조돼서 심히 커졌다. 영어로 grew exceedingly gr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강조되는 거죠. 세력이 헬라보다 더 커진 나라는 로마뿐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전혀 힘이 없는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후에 분열된 네 지역 가운데 하나인 셀리쿠스를 치리한 아주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은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성경의 표현에 하면 그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진 세력인 다른 어떤 세력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볼 때 제국 로마로부터 나온 교황 로마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뿔의 활동은 먼저는 로마 황제들이 자행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도한 종교적 행동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공개적으로 취함으로써 교황 로마는 군대의 주제에 대항하여 수술을 높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고해성서와 미사 등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위한 중보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사제들에게 넘김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곧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들을 찬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직접 가는 대신에 사제들과 성인들 그리고 마리아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교황권은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자신의 목으로 읽는 것도 금지하고 기독교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교회에 설명 없이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또 성경을 교회의 전통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였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다니엘 8장 13절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 이상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이상, 이 이상의 전체 이상의 종결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숫양 시대 메대 바사로부터 또 그 다음에 숫염소를 지나서 또 로마를 지나서 작은 뿔의 활동을 거쳐 마지막 때 끝까지의 전체 이상을 포함하는 그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숫양, 수염소 그리고 작은 뿔의 활동 전반에 비추어 볼 때 2300주야라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6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을 가리킨다고 보면 이건 불합리하고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2300주야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맥과 역사적 상황과 또 다니엘 8장 전체 이상에 맞지도 않습니다. 다니엘 8장 이상은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 요소 2300이라는 시간 요소도 상징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니엘 8장 또 10장에서 12장의 예언은 모두 부활 및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설립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BC 6세기의 선자의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를 거쳐 그 이후 종말까지 미치는 이 포괄적인 예언들에 묘사한 역사적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문자적으로 6년 남짓 때는 짧은 기간으로 보면 이상의 나머지 부분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0교라는 예언적 기간은 2300년이라는 실제 역사적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여야 맞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의 예언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 9장이 우리가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2300주야를 2300년으로 보아야 할 단서를 다니엘 8장을 이어서 다니엘 9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9장에서 몇 가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장과 9장에서 말한 동일한 천사가 다니엘을 다시 방문해서 8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둘째, 다니엘 8장의 이전 이상을 그 동일한 천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전 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과 9장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을 해석하고 또 가리키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장이 지어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시간 요소가 다니엘 9장의 주제인데 다시 말하면 다니엘 8장에서 주어진 시간 요소 2300주야를 다니엘 9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9장 23절에 있는 그 이상, 히브리어는 마르에인데요.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은 다니엘 8장의 이상을 가리키는데 그를 그토록 혼절하게 만든 이상의 부분 14절이 16장 16절에서 26절에 마르에로 묘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9장 23절에 마르에는 이상이라는 말은 8장의 어떤 결정적인 2300주야 시간 요소를 가르치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어진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사를 통해 줄곧 다니엘 9장을 메시아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예언을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메시아 시대에 이르는 기간으로 대부분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보았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따르면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정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이 하타크인데요. 그 하타크라는 말의 의미가 어디 어디로부터 잘라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학자인 뉴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하타크는 잘라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더 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일에는 같은 문맥에서 언급된 단 하나의 다른 시간 요소가 2300주야인데 그 2300주야에서 잘라진 기간을 그러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일에는 490년이므로 490년이 잘라내진 2300주야도 490년보다 더 긴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300년으로 보고 2300년에서 490년이 잘라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00주야를 상징적인 날로 해석해야 할 적절한 문맥상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일 1년 원칙에 따라 70일이나 2300주야를 다 490년이나 230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